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한 번씩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헤맬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앞서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의 1차적 대상자가 그들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의 내용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1차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라고 기록하며 이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끝으로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듣게 했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다시 듣게 했는 걸까요? 사실 로마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가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듣게 했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시 듣는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듣게 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설을 주장하죠. 어떤 학자들은 로마 교회에 전해진 왜곡된 복음의 수정을 위해서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다시 듣게 함으로 듣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를 복음의 진지 기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15절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견고케 하고 싶고 열매 맺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주의 죽음을 생명의 축복으로 옮겨놓는 능력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 능력을 믿어야 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파입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한 드릴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은 강한 능력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무게로 인하여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넘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뛰어난 지성과 인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의 훌륭한 철학자였으며 교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이교도들의 지성인들의 대부분이 그랬듯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삶을 살았죠. 어느 날 이 사람은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에 있는 한 친구의 저택의 정원에서 우연히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노래가 톨레 레게 한국말로 말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며 성경을 집어들고 아무 곳에나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그의 삶이 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구절을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이미 읽으며 저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아니죠.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조명하심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삶을 채워가며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어거스틴과 반대로 경건하고 근실한 수사로서의 신앙생활을 살았던 마틴 루터. 여러분, 그는 그의 영혼에는 늘 평안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해결하지 못했던 허전함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집어들어 보는 순간 그에게 전율을 일으키며 다가온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파수꾼으로 되기를 결심하며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은 없는가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으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청년부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간식을 받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다가 그날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때문에 마음의 뜨거짐을 느끼고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고 전역 후 가까운 교회에 나왔던 거죠. 바로 그 교회가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던 모교회입니다. 저 또한 청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설교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울려고 울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러한 능력의 교회가 되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여 로마 교회를 하여금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하고 듣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듣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죠.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리체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권위이며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먼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십니다. 배고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은 친히 인간이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경제적,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본문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고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죠.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하게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아니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며 우리의 소원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덤 속에 갇혀있지 않고 친히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능력의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4절의 끝부분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주, Lord. 둘째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뜻의 주, Savior.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지난 세기 유명한 불가지론자였던 로버트 잉고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신앙과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만약 이 종교가 진실이라면 오직 한 명의 구세주만 있고 오직 한 권의 책만이 신의 영감을 받았으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작고 좁은 잔디가 갈린 길뿐이다. 그런 종교는 필연적으로 타협을 모르고 터무니없고 공격적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뜨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전도하려다가 싸웠습니다. 친구는 저를 인정을 했죠. 아, 그래 인정한다. 너가 믿음을 가지는 거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네가 믿는 것은 없다 이렇게 대립하다가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는 저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진리는 진리이지 않는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이런 유일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할 수 없도록 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의 능력에 휩싸여서 담대하게 강하게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지만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면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주이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기에 그분을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에 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외면의 모습을 보고 수정하기 위하여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앞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혹시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나요? 순수했던 마음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수단과 이용의 대상자로 삼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경험하게 되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